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사랑하는 종들을 또 부르시고 깨우시고 또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이곳과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주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다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며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또 주께 기도로 늘 교통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를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또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은혜를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39장 말씀 1절 2절 보십시다.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혹은 새끼 낳는 때, 새끼 치는 때, 새끼 낳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염소라는 원어를 보니까 바위의 영양, 영양, 염소 산양과 비슷한 그 양을 영양 그렇게 부르는데 바위의 영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나 바위의 영양 같은 짐승은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와 바위 사이 또는 동굴에 여러 마리씩 무리를 지어 생활한다고 합니다. 욥은 그런 산염소나 산양, 암사슴 같은 짐승의 새끼 출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염소의 새끼 낳는 때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고, 괴로움을 지낸다는 말은 산고를, 그 해산의 고통을 던져버린다, 던져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 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런 짐승들, 이런 산염소나 암사슴 같은 짐승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고 그 출산의 고통을 던져버리고 그 새끼들은 강해지고 들판에서 자라다가 어미를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암사슴 같은 짐승은 새끼를 낳은 후 1년 정도 키우지만 그 후 어린 사슴은 어미를 떠나 독립해 나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짐승이군요. 5절 보십시다. 누가 들 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는 집에서 기르는 나귀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들나귀는 들이나 척박한 벌판을 거처로 삼고 자유로이 사는 짐승입니다. 그것은 성읍 사람들의 요란한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제어하려 소리를 질러도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먹을 만한 푸른 것을 찾아 산과 풀밭을 자유로이 두루 다닙니다. 구절 무엇입니다.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쓰레 합니까? 써레라고 하는 표준말은 써레, 써레라는 말은 논이나 밭에 흙을 고르게 하는 도구를 우리가 써레 이렇게 말하는데, 너를 따라 써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집에서 키우는 소는 순하게 길들여져서 외양간에 메어두기도 하고 논이나 밭을 갈게도 하고 써레를 끌게도 하지만 들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소는 사람에게 복종치 않기 때문에 외양간에 머물게 할 수도 없고 밭이나 논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힘이 많아도 욥은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의 힘든 일들,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는 일이나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는 일 같은 일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타조들의 날개들은 사랑스러운 날개와 깃털을 가지고 즐거이 퍼드덕거리도다. 즐거이 퍼드덕거리도다. 이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 깨어질 것이나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마음에 두지 않는단 개념치 마음에 두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풍부한다는 말은 그냥 준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주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조, 암타조는 여섯 개 내지 여덟 개의 알을 모래 위 오목한 곳에 낳고 40일가량 버려두어 부화시킨다고 하는데 발에 깨어지거나 다른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않고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것에 대해 무정하고 그것이 깨어져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참 타조는 신기한 또 짐승이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타조가 뛰어갈 때는 말탄 자를 무시하듯이 잘 달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경주마 같은 말은 시속 72km로 달린다고 하죠. 엄청 빠르죠. 72km로 그렇게 달리는데 타조는 보통은 시속 64km로 달리지만은 최고로 빨리 달리면 145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네요. 이 타조가 아주 최고로 달릴 때에는 말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말보다 갑절이나 빠르게 달리니까 대단한 짐승이로구나, 달리기 선수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9절 봅시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 예,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갈기 아십니까? 뭐, 말의 목에 있는 털, 난, 목덜미에 난 긴 털들이 있죠. 그게 아주 말의 또 특징이죠. 그걸 갈기 그러는데,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허윈다는 말은 말들이 앞발로 막 차고 치고 하는 것을 허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에서 허위고 앞발로 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자, 말은 힘이 좋은 짐승이지요.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는 그 힘의 상징입니다. 옛시대의 말은 전쟁의 필수 도구였습니다. 말은 또한 겁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해도 움츠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그의 위험스러운 콧소리는 두렵습니다. 말은 골짜기에서 앞발로 치며 달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앞으로 전진하며 적군들을 맞아 싸웁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않으며 칼을 만나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3절 계속 봅시다.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전동은 전통 그렇게도 읽는데 화살통을 가리킵니다. 전동, 화살통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않으며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소소히라는 우리말은 쓸쓸히 그런 뜻인데, 이게 원문의 뜻을 보니까 나팔 소리 가운데 말이 우는 그 울음 소리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뭐 힝힝 그렇게 우는지, 말이 힝힝하고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말은 그 위에서 화살통과 빛난 창, 큰 창, 작은 창들이 쟁쟁하는 소리를 내며 삼킬,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고 나팔 소리를 들어도 머물러 서지 않으며 나팔 소리 가운데 힝힝 혹은 하하 그러는지, 말이 울면서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 넘어가 봅시다. 매가 떠올라서, 이제 하늘에 나는 새 매를 말씀한,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자, 매나 독수리는 무서운 그 새들이죠. 매는 작은 것은 25cm 정도, 큰 것은 66cm 정도나 되며, 날개를 펴면 날개 폭이 119cm나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매보다 좀 더 커서 보통 80 내지 90cm가 되고, 날개 폭은 약 2m가 된다고 하니까 엄청 큰 새이죠. 날개를 펼 때는 좀 아주 무서운 그런 새죠. 또 독수리는 부리가 약 5cm나 되고 끝이 2.5cm 아래로, 정도 아래로 굽어져 있는 아주 특이한 부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이런 새들을 만드셨고 섭리하십니다. 28절마저 보십시다.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독수리는 높은 나무 위나 높은 산 절벽이나 바위 끝에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독수리와 매는 동물들 중에서 시력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매의 시력은 사람보다 약 8배나 더 좋다고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도 쥐를, 땅에 움직이는 조그만 쥐를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들은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짐승의 시체도 먹는다고 하죠. 예수께서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자, 사람은 어떤 동물들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적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만드셨고 그것들의 구조와 생리를 잘 아십니다. 그는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바위들 사이나 동굴에 무리지어 생활하는 산염소나 영양종류나 암사슴을 만드셨고, 들이나 척박한 벌판을 거처로 삼고 자유로이 사는 들나귀와 들소도 만드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알에 대해 무정하지만 경주마보다 빠른 타조를 지으셨고 그 성질과 생리를 잘 아십니다. 그는 힘있고 겁없는 말도 만드셨습니다. 또 그는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매와 독수리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장에 언급하신 8가지 동물들을 친히 만드셨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다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욥, 너는 이것들을 아느냐? 욥아, 너는 아느냐? 아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모른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 깨우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자요, 잘 아시는 자이시고 우리는 자연 만물조에 있는 그것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적 섭리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식과 능력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피조물이며 또한 심히 무지하고 죄악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고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무지와 불경건, 죄와 더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사랑으로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만 높이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결코 하나님과 별로 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 욥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런 뜻이죠. 욥이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여 나는 무지한 보잘것없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좀 다른 피조물보다 다르게 지혜를 좀 주셨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짐승보다는 지혜가 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지혜라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 너 이거 아느냐? 아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너 모르잖아.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논단하고 또 비방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일이겠느냐,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아닙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네,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들,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죄악된 죄성을 가지고 죄에 연약한 그런 자취들을 가졌던 우리들,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히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까지 주신 평안과 모든 복을 조금이라도 땅 위에서 누리다가 주의 예비하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고 믿고 의지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본장을 통해서 주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여덟 가지 짐승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욥이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떨어졌던 부족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주여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다시 알게 하시고 죄 씻음을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삼게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믿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섭리의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그것을 긍정하고 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 나아가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현실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현실을 주님이여 주님 대하지 않고 현실을 항상 긍정하고 주님 감사히 받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심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